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편 22편을 찾아서 두 군데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시편 22편을 또 찾아다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제가 마지막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김과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묻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묻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목마르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등을 포함해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 중에 우리로 하여금 당황케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버리셨다라는 이 말씀은 쓰레기를 어디다가 내어버리듯이 물리적인 장소에다가 무엇을 내다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질책하시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비극 중에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초월자로부터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는 단순히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우림과 같은 이런 상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으로부터 소외된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탁월하신 예수께서 버림을 당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림을 당하셨다라는 말은 버린 주체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자를 버리신 주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바대로 성자를 버린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버리시고 성자는 성부에서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대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긴밀한 사랑의 관계지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은 다름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이런 사건은 변화산에서 다시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의 긴밀한 사랑의 관계는 성부께서만 증거하신 관계가 아니라 성자께서도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의 긴밀함을 이렇게 증거하시기도 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리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 소이다라고 강구한 대상적 기도를 통해서도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긴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평소에 예수님의 품속에 기대어 있기를 즐거워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가장 긴밀한 연합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시하면 되었는가? 인간 사회에서야 무정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신데 왜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셨는가? 또 인간 사회에서는 자식이 계속 말을 듣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내놓은 자식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흠없이 순종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버림을 당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계신 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성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 편에 서 주셔서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어떤 불순종의 삶도 살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내리는 이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지금 처참한 고통과 어려움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이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인생들은 밑에서 빈정거리듯 모욕과 멸시의 말로 예수님에게 한번 내려와 보라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자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혹시 엘리야가 와서 한번 도와주는가 보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엘리라는 말을 엘리야로 들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와 엘리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실제로 잘못 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사실은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이지요. 다른 순간은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순간만큼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극심한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는 이런 상황만큼은 적어도 성부께서 나시어서서 성자를 시인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별히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자신을 따랐던 신실한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처참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적어도 성부께서는 편들으셔야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시고 그 버리신 사실을 안타까운 말씀으로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간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파송되었던 종들이 예수님을 포획 가시려고 하셨죠. 이때 주님께서 내가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제압할 수 없는 줄 아냐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에 기초해 본다고 하면 특별히 네가 한번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지 않고 실제로 이런 극심한 고통과 울림에 처하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부께서 성자를 돌아보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부께서 성자에게서 얼굴을 돌려 외면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던 성자께서 과연 마지막 순간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셨을까요? 실제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마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가 마지막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생애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부르짖음의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할 때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왜 그러면 시편 22편을 읽었는가? 시편 22편의 특징은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제일 첫머리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개들이 수족을 찔렀습니다. 황소들이 나를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밑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22편의 맥락을 따라서 예수의 부르짖음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외부의 세력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1인칭을 사용했지요. 우리가 시편 읽었지만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시간이 점점 갈수록 공동체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형제와 회중, 야곱의 모든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심지어 땅의 땅끝의 모든 족속들까지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한 개인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결국은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편 22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편 22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순간 시편 22편 1절만 인용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요. 전체를 요약해서 인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처음과 마지막을 인용하셨다든지 하면 시편 전체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쉽게도 주님께서는 첫 번째 구절만 인용하셔서 부르짖으시고 그 다음의 내용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2편 1절 9절만 인용하셨기 때문에 성부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버리심에 대한 정서적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1절을 인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편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 부르짖은 것인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시편 22편 1절 말씀만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셨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오히려 절망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겠죠. 그리고 시편 전체를 살펴서 내가 지금 부르짖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해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만약에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 안에 단순한 절망의 표현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신뢰 부르짖음까지 염두에 두고 이 부르짖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쪽을 두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지요.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는 예수님이 첫 마디를 인용했다고 해서 시편 전체를 인용했다라고 추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22편 후반부에 나오는 이 신뢰와 믿음과 위로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면 왜 그 부분을 인용하지 않으셨는가 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주석가인 제임스 메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그 절기를 따라 지키는 그런 교회들은 부활절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이죠. 저희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지만 부활주일 전 한 주 전에 시편 22편을 보통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메이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 시편을 부활주일 한 주 전에 인용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시편 22편의 내용으로 이 관점으로 예수께서의 그 한마디 부르짖음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너무나 억측이요 추측이다. 뭐 이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시편 22편의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사건이 상당히 유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22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는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긴 하지만 그러나 죽음 자체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버림당하시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죽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편 22편에서 시편 기자가 지금 겪게 되는 이 상황은 죽음에 비유되는 상황이지 죽음 자체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시편 22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자기 바깥에 있는 외부 세력, 불순 세력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임 당하신 이유는 자신의 바깥에 있는 사람 때문에도 물론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지요? 인간 안에 있는 죄와 탐심과 무지의 죄성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시편 22편이 명확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시편 22편 1절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신 것을 가지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서의 부르짖음을 시편 22편의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마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의 상황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무엇보다 구약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고통과 울림의 상황에서 과연 그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권진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유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시편 22편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 22편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증가하는가? 첫째로 의인이 어떤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육체적인 고통과 원수들과 그 다음에 회방과 원수들의 회방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마지막은 다름 아니라 죽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결국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던 분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던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전혀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들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목마름과 그 부르짖음과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같은데 그가 부르짖으셨던 성부께서는 완전히 외면하시고 오히려 그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은 약간의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미 시편을 읽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절정을 보게 되죠. 그 죽음의 순간에서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의 순간에는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놓지 아니하는 이런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의인의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혼을 낼 때 말이죠. 자녀가 이렇게 엄마에 대한 사랑을 아는 자녀는 혼을 내면 뭐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보통 울면서도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렇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버림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 보이셔서 이 의인의 믿음의 절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의인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성자 예수께서 가지신 믿음의 성격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성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끝까지 붙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의인의 믿음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후반부로 가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게 되지요. 그것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은 실제로 성부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려두지 말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22편의 문맥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22편을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원망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신뢰로 끝이 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외마디 부르짖었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을 단순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신뢰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곧바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께서 죽으신 죽으심의 고통과 그분이 겪으신 그 참혹한 상황을 너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곧 죽음을 죽이시는 것이죠.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상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죽음의 성격이죠. 따라서 이 죽음의 상태가 극복되지 아니하는 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어떤 기대와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결국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다소 좀 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인 척 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인 척 하셨다라고 하면 성육신 사건은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인 척 한 것이니까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인간인 척 한 것이니까 그것은 신비로운 사건도 아니고 죽음도 신비로운 사건도 아니고 왜냐하면 죽은 척하니까 또 부활하신 것도 그것도 신비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런 상태로 연극하셨다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죄 문제는 절대로 처리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한 자리는 인성을 입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주셔야 우리가 죽음의 간극을 넘어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죽으심의 죽음은 실제로 인간으로서의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신의식이 흐릿할 정도로 극심한 혼미한 상태 가운데서 아마 이 부르짖음을 성부 하나님 향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고난을 단순히 성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성하고만 연결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신성적 측면도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지금 이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신성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신성을 감추신 것이지 신성 자체가 달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으로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전제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죽으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인간의 고난과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신성도 함께 동참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시대 때 말이에요. 성부순환설 또 20세기 독일 신학계에서 성부순환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이신데 과연 성자만 고난당하셨겠느냐? 아닐 것이라는 거죠. 성부도 함께 그 고난에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신 성부께서 성자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의 질문 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짖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분명히 고난은 성자만 겪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는 그 죄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런 사실을 물리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빛을 다 빼앗아가 버리셨습니다. 어둠이 컴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다시 말해서 성자께서만 고난을 당하시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마지막 외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을 누가 겪은 거지요? 성자가 겪은 것이지 성부가 겪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자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이 참 힘드셨죠? 물리적으로도 힘드시고 여러모로 힘드셨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힘들게 하기보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타자만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잖아요. 선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거스려 행하고자 하는 육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죄로 인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드러날 때 고난과 폭력과 상실과 박해와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혼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리고 힘든 이웃들이 있고 이처럼 못 사는 지체들이 있고 이처럼 돈 천이 없어서 몇백 원이 없어서 비타민을 먹지 못해서 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와서 이태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영화한 그 영화가 있는데, 물론 소설로 만들어졌는데 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가스실에서 살아나온 주인공의 말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우슈비츠가 존재한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신이 존재한다면 저렇게 극심한 고통과 울음을 겪고 있는 상황에,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 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 나올 법하지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성부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신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우슈비츠 감옥을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의 책임은 항상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까? 그 비극을 누가 만들어낸대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셨고, 성자는 인간이 되심으로 범죄한 인류를 자기에게로 다 끌어안으시고 자기에게로 끌어안으신 채 성부의 심판을 대신 지금 받으시는 것입니다. 100% 중에 0.01%도 성부께서 대신 마셔주지 않으신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해버려서 더 이상 우리를 심판받을 존재로 만드시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들에게 이 극심한 심판을 지금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자꾸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는가 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버림당하였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성자를 버리신 분은 성부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버렸죠. 그런데 성자가 어디에로 버림당하였어요? 인간에게로 버림당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에게로 버림당하신 거예요. 그게 버림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버림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읽어보시면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지요. 성자 예수께서 왜 이런 취급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신 시간은 얼마 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잠시 버려주신 그 시간, 이 시간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당해야 될 영원한 멸망과 동가예요, 동가. 같은 값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버려주셨기 때문에 그 잠시 동안의 버려지심이 영원토록 버려지심을 대신할 수 있는 버려지심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버려지심을 예수께서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고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신다는 것이지요. 자기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들을 심판했는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맷손 심판을 봐야 되고 더불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봐야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정죄와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부터 극심한 심판을 받으신 사건과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용서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용서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용서 받으셨어요? 용서의 특징은 여러분 정말 용서 받으셨다면 용서의 특징은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는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하신 하나님과 용서받은 나와 인격적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죄사함을 확신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성찬의식을 행하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누리는 용서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런 진정한 용서의 행위를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관계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체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사도바울이 경고한 바대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시고 짐승처럼 벌레처럼 취급당하셔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사셨고 죽음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사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을 받는 우리는 정작 그런 믿음의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성찬에 제대로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심판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철저하게 죄로 취급당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없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해서 정말 성령 충만받고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부르셨던 그 안타까운 외마디 부르짖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주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부께서 침묵하셨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심판을 한 문에 다 받으시고 그리하여 더 이상 진노와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모든 조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래서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늘도 이 귀한 지식과 또 이 사실에 기초한 믿음으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